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자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그의 재앙 중에 내던져진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의 죽음 중에 피난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에게도 그리고 의인에게도 환난이나 시련이나 재앙이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위기가 가져오는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삶도 의인의 삶도 공평과 정의 속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부정한 악인은 그 모든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복종하는 의로운 자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재앙 중에 던져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엎드려지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가 내던져지다, 떠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가운데 재앙으로 던져지게 된다. 재앙으로 떠밀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를 재앙에 던져 넣는 것입니까? 누가 그를 재앙 가운데로 떠민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는 그를 재앙 가운데로 내 던져버리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재앙 가운데로 어느 날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앙을, 환난이나 고난을 피해보려 한들 악인에게는 운명처럼 그를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하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의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고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형통은 멸망의 전주국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도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것 같은 큰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 환난의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삶 가운데도 위기와 고난과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중요한 사실은 그 죽음에도 그 죽음과 같은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망이 있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도피하다, 피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곳을 예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 같으면 뭐하러 죽음 같은 위기를, 죽음 같은 고난을 의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주지를 말지,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도 죽음과 같은 사면초가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서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위기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죽음과 같은 시련 가운데로 위기의 순간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죠. 악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전혀 그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한 채로 자기들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그들에게 내리신 그 재앙을 통해서 그 가운데 던져진 채로 황망하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환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악인과 의인을 동일하게 대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임한 재앙의 날은 그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지만 의인에게 임한 환란의 날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그가 생애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날들 속에서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에 지혜가 머무른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속은 알려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어 이번에는 명철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대조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물다라는 의미는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평안히 머문다, 평안히 머문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진 명철한 자 안에서 지혜가 편안하게 거하면서 계속 그에게 지혜를 공급함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명철하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나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명철한 자의 영혼과 마음 속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명철한 자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잘 안착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명철한 자의 안에 지혜가 잘 머물고 있으면 그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정체는 그 지혜가 발휘되어야 되는 순간에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지혜가 있는 자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온갖 세상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차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지혜를 담고 명철하게 주도면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잘 드러나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 지혜가 명철한 자의 그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잘 발휘되므로 그는 명철한 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혜는 그렇게 비밀스럽게 명철한 자의 영혼 안에서 소리 없이 발휘됩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언제나 그 자신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쉬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감정들이 그대로 타인들에게 다 들통나고 맙니다. 미련한 자의 뜻이 뭐라고요? 잠언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미련한 자의 뜻이 뭡니까? 활짝 열려있는 자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물어봅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자다. 마음이 열려있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있고 유혹에 대해서도 열려있고 죄에 대해서도 열려있고 예. 무방비 상태라는 뜻입니다. 무방비 상태. 전혀 분별력 없이 모든 말들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는, 이게 바로 미련하다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다 쏟아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주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구나. 탐욕적인 사람이고 음란한 사람이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어렵지 않게 알죠.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미련한 자는 그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 바깥으로 드러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늘 자기 자랑.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대단히 잘난 것 같으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해 보이나. 어리석어서 그 자기 안에 추한 것들을 다 드러낸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자기의 허물들이 다 드러나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어리석음은 언제나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을 통해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가 미련한 자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느니라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련함이 드러나는 것이 한 번만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그 미련함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지혜 없음이, 그 어리석음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 어리석음이, 그 무지함이 계속해서 그가 사는 가운데 사사건건이 그가 사는 동안에 그에게서 그것이 폭로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고요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지혜로 필요한 순간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나아가서 다른 지체들까지 돕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면서 그렇게 잠잠히 자기의 삶을,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안전하게 살아낸단 말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든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모두 불행에 빠뜨려버립니다. 훗날 자신의 그 모든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선택들을 깊이 후회하게 되는 날들을 살아가게 되겠죠.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뜻을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웃같이 지혜를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일을 그로 하여금 잘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그 명철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한 번뿐인 인생을 고요하고 묵묵히 잡음 없이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없다면 속이 비어 그저 요란하게 울리는 이 깡통처럼 말이죠. 시끄러운 꽹가리처럼 인생이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터쳐나와서 우리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지혜를 담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통해 고요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움은 민족을 높인다. 그러나 백성들의 치욕은 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와 죄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다카 단어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의미합니다. 의는 본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에게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로서의 체다카 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될 책임이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로움을 추구할 때 한 시대가 한 국가가 한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해서 절대적인 의로움을 한 시대가 한 국가가 한 사회가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그 의를 기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고 잠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롭게 하다라는 의미는 높아지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나라의 국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초창기에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일제의 군국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의 교회가 저항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이름 모를 수많은 성도들의 흘린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전후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을 이룩한 유일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10위권에 해당되는 선진 국가들을 잘 보십시오. 모두 다른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침공해서 그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국가의 힘을 키운 나라들입니다. 세계 1위부터 저 10위권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스페인 뭐.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침략하지 않은 나라 가운데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어요. 수없이 많이 침략을 당하긴 했지만 한 번도 우리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상 유일하게 그런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은 것과 믿게 된 그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렇게 뿌려진 복음 위에 일어나게 된 나라입니다. 그러하게 이 나라가 불교와 유교를 수천 년 동안 숭상해왔던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저지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을 딛고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가난하고 못 사는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해 주신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잘 살게 된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지금은 점점 심각하리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마저도 참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는 빠르게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를 숭상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는 백성들을 욕되게 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직역을 하면 백성들의 치욕은 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점점 죄가 죄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럼 뭘 뜻하는 걸까요? 치욕을 당하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세상과 인간에 치우쳐버린 그 모든 죄악의 결과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결국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것으로 큰 고난과 고통과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허구한 날 열강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살 길을 모색했던 그 결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잔인한 폭군 같은 이방의 정복자를 통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였다면 하나님의 의의 통치 가운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점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의 시대적 변화에 이 탈기독교적인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반기독적인 흐름을 이 나라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건국이 되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봤음에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강해졌다는 우리가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도래하게 될지를 성도 여러분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되 특별히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고 회개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부터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힘써야 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은총은 총명하게 된 신하에게 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수치스럽게 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전에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와 욕을 끼치는 신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다, 청명하다 이런 뜻으로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깊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시는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신하란 그가 가진 청명함으로 국정을 돌보는 왕에게 적지 않은 필요적절한 도움을 주는 그런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왕에게 필요한 이런 존재로 왕을 돕는 자다. 그런 신하는 왕의 자랑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충성된 사자, 충성된 신하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추수를 하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릴까요?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그 땡볕 아래서 추수를 하면. 근데 시원한 얼음 냉수를 누가 가져다 준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 고마운 일이고 필요 적절한 고마움입니다. 신화된 자는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왕을 돕는 데 영광이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나라를 잘 돌보느냐의 문제는 왕의 신하들, 왕의 참모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안까지 명쾌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신하들이 그 왕 밑에 즐비하다면 그 왕과 그 왕국은 건재할 것입니다. 그 왕은 엄청 기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왕을 기쁘게 하고 왕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신화된 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슬기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신화는 왕에게 은총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왕의 뜻, 그 왕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된, 그 자녀된, 그 신화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를 임명했고 그에게 일을 맡겼는데 왕이, 나라가 그에게 부여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신하가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자기 재산을 불리고 자기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 신하는 충성된 신합니까? 불충하는 신합니까? 그는 절대로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왕의 신하일 수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왕을 도우면서 그가 가진 출중한 능력으로 충성을 다할 때 왕은 그 신하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보물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욕을 끼치는 신하라면 어떨까요? 욕을 끼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러워하다 이런 뜻인데 이는 왕의 신하된 자가 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고 자 그러면 그 신하의 존재는 왕의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부끄러움이 된다. 자, 왕의 수치가 되는 신하를 왕이 계속 두고 볼까요? 그에게 왕을 위해 국가를 위해 충성할 기회를 주었지만 어리석고 악을 행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는 그런 악한 신하라면 그 결과는 왕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고 왕은 그에게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그를 옥에 가둬버릴 것입니다. 너는 나의 수치스러운 이제는 내 신하도 아니다. 무엇을 맡겼을 때 그 일이 잘 됐나 다시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직스럽고 실수 없이 충성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슬기롭게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신하라면 왕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고 사랑하고 늘 자기의 가까이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시키면 항상 사고를 치고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하고 형편없는 것이 된다면 왕은 두 번 다시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뿐더러 그가 가진 직위, 직분, 재산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왕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황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도록 충성되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모든 성도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사명, 교회가 우리에게 맡긴 숭고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교회와 신자로서의 명예를 실추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교회와 성도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웃음거리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 정도, 교회의 명예가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오늘날 이러한 부도덕한 부정한 모습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를 향해 진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향한 지엄하신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따가운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을 섬기는 신화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왕의 이름이 칭송을 받기도 하고 왕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냐에 따라서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는 한 시대에 빛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되고 유린당했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신임과 총애를 입고 있는 충성된 신하로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적어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삶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뭐 어디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해도 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자칫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신자됨의 명예를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그 억울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두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슬기로운 신하로 백성들로 그리고 제자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